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로버트 바노이 박사님의 구약 역사 강의록입니다. 특히 창세기 22장과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는 부분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흥미롭죠?
맞아요. 이번 탐구의 핵심 미션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인물의 완벽한 신화 뒤에 숨겨진 민낯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막때로는 충격적이기까지 한 고대 역사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죠.
사실 오늘 자료는 단순히 그 오래된 종교적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깊은 도덕적 딜레마, 또 고대 근동의 엄격한 법전,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까지 전부 아우르는 거대한 퍼즐입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신뢰와 인간적인 실수,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여러분이 오늘 출근길이나 휴식 시간에 이 탐구를 들으신다면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아시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가장 극적인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텐션이 높은 장면이죠. 창세기 22장, 이른바 아케다, 그러니까 이삭 결박 사건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첫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신은 오직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참 끔찍한 모순인 게 바로 앞장들에서 이삭을 통해 네 씨가 번성할 거라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그 통로를 직접 끊으라고 한 거니까요.
그 지점에서 텍스트 전체를 짓누르는 엄청난 압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번역의 디테일이 있어요.
아, 그 여호와 이레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긴 유명한 구절인데 이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텍스트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 차이가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흔히 KJV,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약간 이렇게 수동적인 뉘앙스로 번역했거든요.
그렇죠. 수동태로 해석을 했죠.
반면에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아는 NIV 번역은 영어로 God will provide, 즉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노이 박사님 자료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이 문자적으로는 신이 직접 어떤 상황을 보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보여진다는 것보다는 NIV처럼 신이 주도적으로 제공하고 개입한다는 뉘앙스가 훨씬 선명한 거네요.
네. 번역의 방향성이 신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좋은 예시죠. 하지만 번역을 넘어서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삭을 치려고 칼을 든 직후에 신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영어로는 Now I know라고 말하는 그 대목입니다.
아, 여기서 제가 제동을 좀 걸어볼게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텐데 성경에 나오는 신은 전지전능, 그러니까 옴니션트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는 존재죠.
그런데 왜 이 끔찍한 시험에 순종한 직후에야 비로소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을까요? 만약 진짜 몰랐던 거라면 전지전능하다는 전제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모순 같은데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모순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노이 박사가 제시하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신인동형론적 표현, 영어로는 anthropomorphic expression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인동형론적 표현이요? 그러니까 신을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건가요?
맞아요. 신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듯이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관점에 맞춰서 문학적으로 묘사한 장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을 위한 정보 업데이트가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신뢰를 증명하고 행동으로 각인하는 과정이었군요. 동시에 텍스트를 읽는 우리에게 신의 신실함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재물이라는 소재 자체가 주는 원초적인 불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제일 꺼림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강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워터카이저와 게알더스 보스의 관점 대립을 보면 이 텍스트가 얼마나 깊은 층위를 가지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논쟁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가 보스의 주장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보스는 현대인들이 듣기엔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원칙적으로 죄악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닐 수 있다고 시사하거든요.
네, 굉장히 강렬한 해석이죠.
무고한 생명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생명에 한해서 말이죠. 보스는 이걸 훗날 신약에 나오는 대속 개념,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 생명을 내놓는 피해 속죄 원리와 연결합니다. 생명의 빚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희생제사의 논리가 깔려있다는 건데 듣기만 해도 엄청 무겁고 도발적입니다. 카이저는 이걸 어떻게 반박하나요?
카이저는 그 논리를 강하게 배격합니다. 카이저의 입장은 명확해요. 타락 이후에 그 어떤 인간도 타인을 위한 온전한 대속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이 살인이나 인간 제물을 용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누굴 대신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카이저는 이 본문의 핵심이 살인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이것이 시험이라고 명시된 점, 그리고 마지막에 순양이라는 대체물을 마련해 주신 신의 자비와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과 대속을 파고드는 보스, 그리고 시험의 목적과 신의 자비에 방점을 찍는 카이저.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와닿으시나요? 저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진 않겠습니다. 이 치열한 논쟁 자체가 여러분이 직접 고민해볼 아주 훌륭한 철학적 질문이니까요.
이렇게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거치고 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거대해 보이죠.
바로 거기서 기묘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포기하려 했던 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사실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무려 두 번이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집트 사건과 20장 그랄 사건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아주 큰 흠집을 내는 5점입니다. 생존에 대한 공포가 신뢰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속였죠. 사실 반쪽짜리 진실이긴 하잖아요.
네, 완전히 꾸며낸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남매가 맞긴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실을 은폐했으니 명백한 기만이죠.
도덕적 비겁함도 문제인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아주 현실적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고 그랄에서는 90세였거든요. 아니 그때 65세,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파라오나 왕이 천둥에 반해서 하렘으로 데려갈 만큼 아름다울 수 있었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바노이 박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당시 사람들의 생물학적 시계를 새롭게 세팅해볼 것을 제안해요.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거든요.
127세요? 수명이 엄청 길었네요.
그렇죠. 바노이 박사가 아주 흥미로운 예시를 드는데 펜실베이니아 랜스데일 요양원에 있던 플로렌스라는 할머니가 114세까지 사셨다는 기록을 인용합니다. 당시 족장시대 사람들의 수명이 플로렌스 할머니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길었다면 신체적 노화 속도도 현대랑은 전혀 달랐을 거라는 생물학적 추론이죠.
아, 노화의 타이머 자체가 천천히 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대 여성의 폐경기가 보통 45세에서 50세 사이라면 127세를 살았던 사라 시대에는 그 시기가 한 75세쯤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 65세나 90세의 사라가 현대의 40대 초중반 정도로 비례해서 계산이 되네요. 여전히 활력 넘치고 출산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게 확 납득이 갑니다.
이 생물학적 타임라인을 이해하고 나면 창세기 20장의 그랄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얼마나 아찔한 위기였는지 진짜 맥락이 보입니다. 이 사건은 17장과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받은 직후에 일어났거든요.
아, 그 내년 이맘때라는 표현 저도 자료에서 봤어요. 이게 그냥 대충 내년쯤이라는 은유가 아니잖아요.
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 이야기할 때 쓰인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생물학적인 임신기간, 즉 약 9개월에서 10개월을 의미하는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이에요.
와, 그러니까 아들이 생길 거라는 약속을 받고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해야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다른 왕의 하렘으로 아내를 보낸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 거기서 사라가 아비멜렉과 동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곧 태어날 아이가 아브라함의 혈통인지 이방왕의 혈통인지 영원히 증명할 수 없게 되잖아요.
혈통 자체가 꼬여버리는 엄청난 위기였군요.
그래서 그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이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개입하는 겁니다. 곧 태어날 약속의 씨앗인 이삭의 친부에 대해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고 원천 차단한 거죠.
인간의 꿈수를 신의 섭리로 덮어버린 거네요. 그런데 이집트 사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비평가들이 제기하는 고고학적 질문도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사라를 취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낙타를 포함해서 엄청난 재물을 주잖아요.
네,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부 비평가들은 그 시대엔 아직 낙타가 가축화되지 않았다. 고로 이성경 기록은 후대에 조작된 가짜다라고 주장하던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낙타 가축화 시기를 둘러싼 아주 유명한 논쟁이죠. 하지만 조세프리의 고고학 자료를 보면 그 비평가들의 주장은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조세프리는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의 고고학적 물증을 20개 넘게 제시하거든요.
와, 20개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이집트 고대 지층에서 발굴된 낙타뼈, 그리고 낙타 털로 짠 직물, 낙타 밧줄, 심지어 낙타가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조각상들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학수단이었다는 팩트가 고고학으로 완벽히 증명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의 역사적 디테일이 팩트로 확인되는 과정도 정말 짜릿하죠.
자, 그럼 다시 이 부부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런 반복되는 거짓말은 약속된 후계자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불안감 때문이었잖아요.
네,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사람을 미치게 하니까요.
이 불안감은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주 기상천외하고 약간 현대의 막장 드라마 같은 해결책으로 이끌려가죠. 바로 창세기 16장 하가의 사건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이집트인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그 사건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질문이 생깁니다. 현대의 잣대로 보면 막장인데 과연 당시에도 이게 비도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반우이 박사님이 이 배경을 설명하려고 과거의 뉴스 연대기라는 아주 재밌는 신문 형식의 책을 인용하셨더라고요. 마치 타블로이드 일면 기사처럼요.
네. 아주 유쾌한 콩투 형식이죠. 사라 대 하갈 사건 법원 판결 뭐 이런 식인데요. 여기서 핵심 근거로 꺼내드는 게 바로 고대 근동의 누지 텍스트와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함무라비 법전이요? 거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 법에 따르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본부인이 남편에게 자기 여정을 주어서 후사를 잇게 하는 건 아주 합법적이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와, 불법이나 일탈이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노동력과 전사를 확보하는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요종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본부인과 동등한 위치를 요구할 수도 없었어요. 건방지게 굴면 본부인이 요종의 지위를 다시 노예로 강등시킬 수 있는 명확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사라가 하가를 학대하고 쫓아내는 그 장면도 그냥 질투심에 눈이 먼 아내의 횡포가 아니라 고대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본부인의 권리를 행사한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상속권 역시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서 모든 유산의 최우선권은 무조건 본부인의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와, 그 법전의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인간의 방법을 썼던 거네요.
맞습니다. 비이성적인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신의 타임라인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이 낳은 아주 현실적인 플랜 B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탐구를 마치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꼼수를 부리고 때로는 타협하는 진짜 인간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런 치명적인 약점들을 굳이 숨기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거대한 서사시는 인간의 완벽함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 흠결 많은 인간을 끝끝내 이끌어가는 신의 은혜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집트에서의 비겁한 거짓말, 또 하가를 통한 어설픈 편법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삭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은 성취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뚫고 일하는 섭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집착했던 이삭을 기꺼이 제단에 내려놓음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삭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 묵직한 질문이네요.
혹시 우리가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오히려 삶의 벗은 그림이나 과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약속된 결과나 집착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괜찮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만의 해답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깊은 탐구였습니다.